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릴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릴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릴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안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릴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릴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릴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어제에 이어서 23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리고 설명했던 것처럼 다윗이 광야로 나아가고 도피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첫 번째 벌어진 사건이 그릴라 사람들을 건져내고 구원한 사건입니다. 다윗이 도피처를 정하지 못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죠. 처음에는 블레셋 지역으로 갔다가 아둘람굴로 갔다가 모압 땅까지 도피를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유다로 들어가라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국경을 넘어서 유다 지역으로 헤렛수풀로 들어옵니다. 헤렛수풀은 지역은 유다지만 맨 가장자리에 있는 곳이어서 간신히 다윗이 순종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릴라 지역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수확기가 되었을 때 그릴라 사람들을 이제 침공을 해서 수확했던 농산물들을 다 착취해가는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소식을 전했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구원해 줘야 됩니까? 사실은 자기 자신도 지금 도피하고 목숨 부지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판인데 하나님께 하여튼 기도를 했고요. 하나님께서 가라. 가서 네가 그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비록 이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좀 반대하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하죠. 주변 사람들이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헤렛수풀가에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그릴라까지 이렇게 또 들어가야 됩니까? 내륙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거니까 사울이 분명히 잡아 죽이러 올 거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또 두 번째 또 기도를 하죠. 그게 4절에 나옵니다. 다시 여호와께 다시 묻자운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그릴라를 구원하라 말씀하신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또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 대답하실 때는 조금 다르게 대답하셨어요. 조금 더 확실하게 대답하신 거예요.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일어나 그릴라로 내려가라. 여긴 똑같아요. 그 뒤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이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과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신 거예요. 앞부분에는 네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그릴라를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두 번째는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니까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참 사실 다윗이 현실만 놓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지금 거기 가면 미친 짓이죠. 지금 블레셋은 군대가 들어온 곳이고 다윗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오합지졸 아닙니까? 그냥 살겠다고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니까 뭐 훈련이 돼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닐 텐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려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결국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은 혼자 간 게 아닙니다. 그의 사람들까지. 이 사람들은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거 옳지 않다 이렇게 불순종을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결국엔 다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릴라로 갔고요. 말씀대로 순종한 거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고요. 이것도 말씀대로 순종한 거죠.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다윗도 함께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전쟁하러 갔고요.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보아요. 그리고 끝에 보면 맨 마지막 최종적인 결과는 전리품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가축을 끌고 오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죠. 이것도 참 묘한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그릴라를 쳐들어왔을 때 자기들 먹겠다고 가축을 가지고 왔을까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을 하는데 아 가서 양고기도 좀 먹어야 되고 돼지고기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 양식이 필요하니 양이랑 돼지를 끌고 가자. 그렇게 갈까요? 보통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냥 만약에 먹을 것이 필요하면 곡식을 조금 싸가지고 가서 밥 지어 먹거나 하겠죠. 근데 지금 침공해 가는 곳이 지금 수확기가 되어서 농산물도 수확하는 시기에 그거 침공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밥 지어 먹을 것도 안 가져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다윗 일행이 끌고 온 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가축을 끌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놓고 보면 간접적이지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지금 그일라에 가서 전쟁을 하면서 그일라 지역만 건져낸 것이 아니라 블레셋 지역도 뭐 긴 기간이 되었건 짧은 지역이 되었건 치고 들어가서 공격을 하고 거기서도 전쟁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가축까지도 끌고 온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굉장히 큰 승리를 했던 것이죠. 그일라만 건져낸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본진영까지도 다 전쟁을 해서 이기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것도 참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이건 내일 우리가 또 말씀을 볼 부분인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제일 많이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그일라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농사지었지만 다 뺏긴 상황이었잖아요. 보존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게 당연한 행동일까요? 대가를 지불하겠죠. 감사의 표시를 하겠죠. 그게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맞죠.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그일라 사람들로부터는 받지 못합니다. 이건 내일 또 다른 내용이 나올 것인데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 본문에서 상식적으로 보자면 그일라 사람들이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윗 일행들이 한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싸주었다. 뭐 이렇게 돼야 말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다윗이 얻은 전리품은 뭐냐면 내가 전쟁하고 내가 가서 승리하고 내가 전리품으로 챙겨온 블레셋 사람들의 가축들만 끌고 오는 이걸 먹을 거리로 확보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한편으로는 이게 야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구나 이러면서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 이럴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여하튼 다윗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또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 감정들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이 사건을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 다윗이나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아, 먹을거리가 없으면 주님께서 가만히 앉아있어도 채워주시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그들의 가축을 가지고 오고 여하튼 이런 방식으로 먹을 것을 챙길 수 있겠다, 확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도 이제 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 몇 가지를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조금 더 깊숙한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에 처음에는 광야로 나가라. 요나단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저기 헤매고 다닐 때에 유다로 들어가라. 큰 지역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그일라로 가라. 그래서 더 내로 깊숙한 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 이외에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두 번째 제일 중요한 특징은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너무나 간단하죠. 다윗은 메시아로서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자기 자신이 부름받은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이렇게 도망자가 되었죠? 그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되고 직분자가 되었기 때문에 도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만약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면 자기 집에서 양이나 키우고 나름대로 자수성가해서 재밌게 살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 결혼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자기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기름을 부어주셨잖아요. 그 덕분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울에게 미움받고 도피 생활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감당하는 일은 무엇인가? 도피 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먹고 살기도 어렵고 자기 자신이 생명을 부재하기도 어려운 지경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직분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불러주셨으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사람,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주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이 참 인상 깊은 이유는 다윗조차도 자기 자신조차도 힘들고 어려운데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직분을 감당할 때에 조건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조금 부자가 되면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내가 조금 자유를 확보하면 그러면 내가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조건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직분을 감당할 때 현실만 놓고 보면 정말 직분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다윗이 직분을 감당하지 않아도 누구도 다윗을 책망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처지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르실 때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모든 요청에 대해서 다 응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할 때 그 모든 요청, 모든 부름에 대해서 다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원래 내가 갖고 있는 직분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 직분대로 잘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의 모습 안에는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합니다. 자기 처지를 보면 도피자, 도망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는 사람.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다윗은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다윗은 용맹한 구원자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주는 그런 두 가지 모습이 다윗 안에 동시에 들어있는 것이죠.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도 좀 들 것 같아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할 때에 신앙적인 측면도 있지만 앞부분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었던 아이멜렉이 사울에게 핍박을 받아서 다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다윗을 돕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나를 돕다가 목숨을 버렸는데 다른 누군가가 나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 나는 살겠다고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그냥 내 살 길로 내 갈 길로만 이렇게 갈 수 있을까, 그게 과연 합당한가, 아마 그런 고민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내 처지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누군가를 돕고 살 수 있을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참 늘 마음에 부담을 갖는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재수를 할 때, 그러니까 이제 뭐 나이 19살, 20살 때였죠. 뭘 알겠어요. 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권을 갖고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여쭤보고 결정을 해야지. 아 근데 재수할 때 예, 학원에서 공부를 좀 하다가 자율학습 시간에, 자습 시간에 그 자습을 안 하고 밖에 서울역에 나와서 텔레비전 보고 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과 논쟁에 붙어서 막 이야기를 막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하는 것을 어떤 분이 옆에 서서 지켜보시다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하는 사람이냐? 아, 그래서 재수생이다. 그랬더니만 그분이 그래도 그 일 열심히 다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서 아, 뭐 재수하고 대학을 가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되려고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더니만 그분이 저에게 진지하게 부탁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재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좋지만 재수하는 동안 한 1년 정도 자기가 하는 일이 있는데 와서 좀 도와줄 수 없느냐. 그분이 달리다곰 선교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막 시작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집에서 있는 전신을 다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못도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현행법에서는 사회복지가 되어 있지도 않고 현행법에서는 일정 부분은 불법이기도 하다. 근데 내가 돈 받고 하는 것은 아니고 혼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힘이 들고 사람이 필요하니 네가 와서 한 1년 정도 이거를 도와주고 섬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다 정부에서 다 사람들을 보내주잖아요. 근데 그땐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 1년 정도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보니 나는 재수생 주제에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대학도 못 가서 이번에 대학 꼭 가야 되는데 지금 저기 가서 1년을 봉사를 하겠다. 이게 말이 되나 도대체. 결국에는 고민을 하다가 못하겠다라고 당연한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다시 봉사한다고 할 수 있을까? 지금도 자신이 없어요. 근데 늘 그게 마음에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늘 이렇게 쟁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서 아, 그 선교 이름이 달리다군 선교회였다 이렇게 기억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한번 찾아가 봐야 하자다 결국 시간이 많이 흐르고 개척한 이후에 그러니까 뭐 한 10년도 더 지난 다음이죠. 생각해보니 그분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김장을 하면서 그때 한번 어느 행가는 두 배의 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장김치를 들고 달리다군 선교회를 찾아갔었어요. 그분은 기억을 못하시더라고요. 기억이 없지 뭐 그냥 던진 말인데 근데 김장했던 거 드리고 그때 내가 봉사하러 오지 못해서 너무 죄송했다. 그 내가 너무 마음에 짐이 됐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들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내가 형편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아 내가 뭐를 해 이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이 지금 배우는 거예요. 네가 지금 도피자이지만 네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너 하나 챙기기도 어렵지만 너는 메시아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하면서 도피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지금 명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첫 번째 장면일 뿐만 아니라 다윗이 도피 생활하는 십수년 내내 항상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누군가가 살려달라고 구원을 요청할 때에 자기가 도망가겠다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그게 다윗이 살았던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훌륭하게 행동을 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과정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너무 믿음이 투철해서 나는 어려워도 반드시 직분 감당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나요? 천만에요. 전혀 그런 생각 없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꼭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랬나요? 아닙니다. 다윗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길을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생각을 갖게 하신 거예요. 처음에 이 생각이 없었는데 아, 내가 도피자로 살아도 메시아 직분을 감당하면서 도피자로 살아야 돼 이 생각을 갖게끔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다시 내가 그 일로 가야 되겠다 결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단 그 일로 가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내가 힘이 있으니 싸우겠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전쟁을 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정 부분은 이게 우리가 있는 모습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살펴보면 일정 부분은 다윗이 믿음을 결단한 것이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 가고 계신 겁니다. 다윗이 갖고 있지 않던 생각을 하게끔 하시고 다윗이 주저하고 가지 않던 길을 가게끔 하시고 다시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고 있을 때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래서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되어 가게끔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주고 계신 거죠. 이 모든 과정들을 다윗이 지금도 경험하고 이후에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교회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들은 내가 어떤 처지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완벽하게 감당하지 못해도 처자 상황을 핑계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직분 감당하는 자로 도피자로 살아도 주님 영광 나타내는 자로 맡겨진 일 감당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했던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6장 8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이모저모로 천사도 흥모할 만한 귀한 직분들 맡겨주신 것 기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맡은 직분이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해야 하는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참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때때로 삶의 환경과 처지를 핑계삼아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질 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어찌하든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참 직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심을 또 우리가 경험하는 자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삶을 또 다윗의 삶을 무엇보다도 주님의 삶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앞서 나갔던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 닮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